오늘부터 우리는 스가랴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스가랴서에는 오실 메시아와 종말에 대한 종말이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담겨진 의미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 도와주시기를 이해하게 하시기를 받아들이게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한 절 한 절 묵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스가랴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 2년 8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지 겨우 두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학개서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사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은 이미 학개 선지자를 보내어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독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연이어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마주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통해서 다시 힘을 모으는 것을 두려워한 이방인들이 방해를 심하게 했었습니다. 또 내 삶의 터전 하나를 일구기에도 버거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복원하는 일은 자꾸만 뒤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셨고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서 타오르게 하신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좋은 일이겠거니 생각하고 일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섬김과 봉사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행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맹목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해야 하는지 그 가치를 바로 알고 행해야 합니다. 스가랴는 성전 재건의 신학적인 본질을 가르쳤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 이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목적이었습니다. 진짜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봉사해야 하는 이유,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가 그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을 군사적으로 묘사한 단어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나 또 전통이나 율법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권세자이시고 별들의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또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가? 무감각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상황일 때 그렇습니다. 오직 현실에만 집중해서 당장 해결해야 하는 그 목표에만 혈안이 돼서 내 문제에만 매몰되어 살아갈 때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전쟁하지 않는 사람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아무런 감동도 어떤 쓸모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땅에 좋은 집을 짓기에 열중하고 당장 내게 닥쳐있는 그 문제, 내가 사는 것에만 집중하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스가랴가 외칩니다. 너희 마음을 도대체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도대체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이고 우리의 마음 또한 영적 싸움이 치열한 현장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외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미가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고 구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고 해서 믿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땅이 생기고 왕을 세운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쁘게 살아가느라 단 10분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으면서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칭할 때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는 솔로몬 성전의 위용에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길 것을 염려하여 북이스라엘의 최북단과 최남단에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이외에 다른 절기들을 만들어서 지키게 한 것을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변질을 가져오고 또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편리함을 우선하는 종교 생활을 말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성경은 지칭합니다. 조상들의 우상 숭배로 인한 고통의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도 왜 답습하냐고 스가랴는 지적합니다. 그는 건물인 성전 재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김에 인간이 정한 방식대로 편리한 것을 우선하는 태도를 경고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가 인생의 중심에 서서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편리한 것을 택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의지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스스로의 삶을 개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경고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기회가 마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유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을 온전하게 살아내어야 합니다. 카르페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오늘을 붙잡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일을 굉장히 이기적이고 단기적이고 또 순전히 즉흥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 번뿐이니 그저 네가 원하는 대로 즐기면서 살아라 라고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카르페디엠은 성경적인 해석이 뒷받침될 때에 가장 강력합니다. 성경적 카르페디엠은 온전한 생활 방식을 제시하는 강력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을 산다라는 것은, 오늘을 붙잡는다는 것은 갑작스러운 충동이나 기분에 따라서 무작위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르페디엠은 하나님을 아는 삶의 방식의 창조적인 표현이고 또 모든 시간과 역사와 인생이 하나님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구약시대에는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다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우리,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관계는 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질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고 계시지요? 배은망덕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타국에 있을 때처럼 또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소원했던 큰 아들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소원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다른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살 때 그렇게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나 나의 의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그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